단순한 열정, 아니 에르노.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슈퍼마켓에 가고 영화를 보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고 책을 읽고 원고를 손보기도 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생활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끔찍스럽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상마저 내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내가 완전히 넋을 잃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나 문장, 웃음조차도 내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입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듯했다. 게다가 나는 내가 한 행동, 내가 본 영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내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신문에서 그 사람의 나라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다. 옷과 화장품을 고른다. 그에게 편지를 쓴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에 꽃을 꽂아놓는다. 다음 만남을 위해 그에게 잊지 않고 말해야 할 것과 그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들을 메모해둔다. 함께 보낼 저녁을 위해 위스키와 과일, 각종 음식을 사둔다. 그 사람이 오면 어느 방에서 사랑을 나눌지 상상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관심을 갖는 유일한 화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라, 혹은 그 사람이 가봤던 장소 등 그 사람과 관련 있는 것들 뿐이었다. 언젠가 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갑자기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 그녀는 내가 이야기 자체보다는 자신의 화술에 이끌려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나를 만나기 10년 전 아바나로 출장을 갔을 때 여자가 말한 피오렌디토라는 나이트클럽에 들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직 그것이 내 흥미를 끌었을 뿐이다. 피오렌디토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기다림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곳에 대해 내게 자세히 묘사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을 휘어잡은 문장은 남녀 관계를 묘사한 대목이었다. 그런 내용은 내게 A에 관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들의 확신을 주었다. 가령 그로스만의 삶의 운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포용할 때 눈을 지그시 감는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 A가 나를 안을 때 그렇게 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 쓰여 있는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까지의 빈 시간을 메워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 다른 미래란 내게 없었다. 내가 없을 때 그의 전화가 올까봐 그가 알고 있는 일정에 한하여 일에 관계된 어쩔 수 없는 용건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았다. 또 행여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을까봐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일조차 피했다. 때때로 전화벨 소리는 수화기를 천천히 집어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의 짧은 순간 동안 내가 가졌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 사람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실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전화선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증오하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A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에는 거의 질투심마저 잃었던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이 너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마치 제정신을 잃었다가 느닷없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또한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태연함과 그것이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비중에 크게 놀랐다. 그 사람이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오면 그런 경우는 그가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고 늦게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좋은 기회였다. 나는 또 다른 기다림 속으로 빠져든 나머지 생각을 할 수도 무언가를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내가 즐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할 정도였다. 샤워를 하고 유리잔을 꺼내놓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 등 정장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들떠서 부산을 떨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동차가 눈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문지방을 넘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오면 나는 항상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사람이 전화로 사나흘쯤 후에 들르겠다고 알려와 그 사람과의 다음번 만남까지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마저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해서 우리의 약속이 깨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렸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그는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때 문득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곧 내 삶이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집안 정리를 끝내고 나면 설령 시간이 남는다 해도 원고를 고친다거나 책을 읽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A를 기다리는 것 외의 다른 일에 조금이라도 정신을 빼앗겨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백지 위에 날짜, 시간, 그리고 그가 올 거야 라는 문장을 적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 사람의 사랑이 식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끄적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종이에 그 사람이 왔다 고 쓰고 우리의 만남의 세세한 사항들을 두서없는 글로 적어두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쓴 두 글의 내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을 보고는 잠시 멍한 기분을 느꼈다. 두 글 사이에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나눈 대화와 몸짓이 있었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그것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 그 사람의 자동차 르노 25가 멈춰서는 소리와 떠나려고 시동을 거는 소리에 의해 다른 시간들과 엄격히 구분된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침대에서 보낸 오후 한나절의 뜨거운 순간이 아이를 갖는 일이나 대회에서 입상하는 일 혹은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보다 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 순간은 단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계를 풀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차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난 머지않아 그 사람이 조심스레 시계를 훔쳐볼 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얼음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서 문 위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쳐다보며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1시간 혹은 1시간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혼자 남게 되겠지 하는 말들을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도대체 현재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나서 넥타이를 매기 위해 거울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재킷만 걸치면 저 사람은 떠나겠지. 나는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이 떠나자 엄청난 피로가 나를 짓눌러왔다. 곧바로 집안을 정리하지 못했다. 나는 유리잔, 음식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접시,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인 잿더리, 방바닥과 복도에 흘려져 있는 겉옷과 속옷들, 카펫에 떨어진 침대 시트 등을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하나하나 어떤 몸짓이나 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물건들을, 그것들이 이루는 생생한 무질서를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다. 그것들은 미술관에 소장된 다른 어떤 그림도 내게 주지 못할 힘과 고통을 간직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남겨놓은 정액을 하루라도 더 품고 있기 위해 다음 날까지 샤워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헤아려 보았다. 사랑을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관계에 보태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쾌락의 행위와 몸짓이 더해지는 만큼 확실히 우리는 서로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아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 속에서 얻은 것은 시간 질서 속에 사라져갔다. 그날 밤을 나는 그 사람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듯한 반수 상태로 지냈다. 날이 밝자 그 사람이 내게 해준 말과 애무를 한없이 되새기면서 마비 상태로 또 하루를 보냈다. 그 사람은 외설스러운 프랑스어 단어를 몰랐다. 아니면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말도 아니고 다른 말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해서 굳이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 나라 말의 상스러운 표현들이 내게는 일반적인 말로 여겨지듯이. 아리알 안에서나 슈퍼마켓에서도 그 사람이 당신 입으로 거길 애무해줘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한 번은 오페라역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 있다가 지하철을 놓치기도 했다.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면 나는 다시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에서 멀어질수록 고통과 불안은 점점 커졌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시험에 떨어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듯이 그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로 여러 날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게 틀림없다고 단정짓곤 했다. 그 사람과 함께일 때를 제외하고 내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새 옷이나 귀걸이, 스타킹 등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하나하나 몸에 맞춰보는 때였다. 그저 바람일 뿐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언제나 색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었다. 물론 그 사람은 기껏해야 새 옷이나 신발에 5분 정도 눈길을 줄 테고 그것들은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방구석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욕망을 품게 되기라도 하면 이런 치장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을 다시 입고 그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내겐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일종의 완벽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또 나는 우리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가끔 서점에 들러 육체적 사랑의 기교라는 책을 뒤적여 보았다. 책의 제목 밑에는 70만 부 판매 돌파라고 쓰여 있었다. 가끔 이러한 열정을 누리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써내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면 하나하나를 완성해야 하는 필요성, 세세한 것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점이 그랬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글을 완성한 후에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열정이 끝까지 다하고 나면 죽게 되더라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적잖이 노력해야 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언젠가 미용실에서 한 수다스러운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파마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앉아있던 그녀가 불쑥 그 남자가 마치 섬세한 신경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나를 애무하더라니까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들 평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정신 이상의 증거라도 된다는 듯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그 여자를 대하는 것이었다. 내가 감정에 겨워 난 요즘 열정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가 그 여자처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슈퍼마켓의 계산대나 은행 창구 같은 곳에서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서 있을 때면 저 여자들도 나처럼 머릿속에 한 남자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말 약속이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헬스클럽의 미용 체조 강습, 아이들의 성적표 따위나 기다리며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금의 내겐 그런 종류의 모든 일들이 하찮고 무덤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요즘은 한 남자와 미친 듯한 사랑을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와 아주 깊은 관계에 빠져 있다거나 혹은 과거에 그랬었다고 숨김없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공감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구 이야기해버린 것을 후회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맞네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고 남의 말에 맞장구 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내 열정의 실상과는 아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가끔 내 집에 묵으러 오는 아들들에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감추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를 수월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아들들에게 도일러 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와도 되는지 알기 위해 미리 전화를 걸어주었고 A가 온다는 연락이 있으면 집에 있다가도 서둘러 돌아갔다.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어렸을 적의 불장난 같은 연애 사건을 부모에게 숨겼듯이 아이들에게도 이번 일을 비밀로 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랐다. 물론 아이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모와 자식은 육체적으로 너무도 가까우면서도 완벽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서로의 성적 본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무척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알 수 없는 침묵과 멍한 시선 속에 드러나는 육체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빠져 있는 엄마를 늙은 수코양이를 따라다니는 발정난 암코양이쯤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에는 클래식 음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가요가 훨씬 마음에 들었다. 예전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았을 감상적인 곡조와 가사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런 노래들은 솔직하고 거리감이 없이 열정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말해주었다. 실비 바르탕이 노래한 사람아, 그건 운명이야 를 들으면서 사랑의 열정은 나만이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중가요는 그 당시 내 생활의 일부였고 내가 사는 방식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여성 잡지를 펼치면 제일 먼저 운세란을 읽었다. 오시마의 감각의 제국처럼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된 영화라 상영하는 곳이 없어 무척 실망했다. 저녁에 그 사람의 전화가 오기를 빌면서 지하철역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들에게 적선을 했다. 내 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오면 자선단체에 200프랑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평소의 생활 습관과는 다르게 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마구 썼다. 하지만 내게 그런 일은 A를 향한 나의 열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지극히 필요한 정상적인 지출로 생각되었다. 내 지출 목록에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꿈꾸듯 보내버린 시간과 매번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며 쇠잔해져버린 내 육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어느 날 오후 펄펄 끓는 물이 들어있는 커피 포트를 잘못 내려놓는 바람에 거실의 카펫을 크게 태워버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에 탄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열정적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일어나는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에도 나는 무덤덤했다.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우편 집배원들의 파업에도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A는 절대로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로가 막히거나 은행 창구가 붐벼도 조용히 기다렸고 직원들이 불친절해도 화를 내지 않았다. 어떤 일에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또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과 고통과 우정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일없이 공연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 창료천을 단골로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통속 소설에 정신이 빠져있는 여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내 안에 무엇이 그 사람들과 닮았는지는 딱 고집어 말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벌거벗은 채로 냉장고에 맥주를 꺼내러 가면서 어릴 때 내가 살던 동네의 여자들이 문득 생각났다. 혼자 사는 여자도 있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와 사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후 시간에 은밀히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여자들의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고 비난했는지 아니면 창문을 닦아야 할 낮 시간을 쾌락을 쫓는데 낭비했다고 비난했는지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쨌든 나는 그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요즘 나는 내가 매우 소설적인 형태의 열정을 지닌 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걸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잘 알 수가 없다. 증언의 형식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여성 잡지에서 흔히 보듯 고백수기의 형태로 쓸 것인지 아니면 선언문이나 보고서 또는 해설서의 모양새를 한 꾸밈 없는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11월 11일에 다녀갔다라거나 그리고 몇 주가 흘렀다 하는 식으로 정확한 날짜를 밝히는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으로 글을 쓰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은 절반가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 관계에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그저 존재 혹은 부재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언제나와 어느 날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열정의 기호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 기호들을 한데 모으면 나의 열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실을 열거하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쓰인 글에는 모순도 혼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글은 순간순간 겪은 것들을 의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것들을 돌이켜보며 남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인 것이다. 내 열정의 근원을 알기 위하여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듯이 내 오래된 과거나 최근의 경험을 더듬어 찾아낼 생각은 없다. 어린 시절 이래로 내게 영향을 준 심리적인 모델을 근거로 해석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 열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정당화되어야 할 실수나 무질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나는 다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글을 쓰는데 내게 미리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과 자유일 것이다.